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 난입 사건 1주년을 맞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폭도들이 난입했던 국회에서 당 스테튜어터리 홀에서 연설하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선에서 패배한 대통령이 폭도들이 의회에 난입하도록 해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막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민주주의의 목에 단검을 꽂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백악관에 앉아 이 모든 장면을 TV로 지켜보며 경찰이 공격당해 생명을 위협받고 의회가 포위돼도 몇 시간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의심하고 수개월 동안 거짓말을 했다며 단순히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의해 700만 표로 진 패배한 전직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 폭동 사건을 국민의 의지로 표출한 사건을 비추게 하려 한다며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하는 행위가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매우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며 전직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과 관련해 인터넷상에서 거짓말을 확산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어제 화상으로 열린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두 나라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규범 기반 질서를 저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그와 같은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억제하고 대응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중국해에서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실펭타쿠 열도를 위협하는 모든 일방적 행동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에서 자행하고 있는 인권 탄압에 대해 심각하고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미일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진전된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한국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공동, 안보, 평화,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기시노부 방위상이 참석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미 동맹을 어떻게 진전시키고 현재와 미래의 도전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중요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공동성명은 매우 야심찬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불참을 중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북한 관영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북한 체육성이 중국 국가체육총국에 보낸 서신에서 올림픽 불참 방침을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체육성은 이 서신에서 적대 세력대의 책동과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상황을 하여 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은 다만 성대하고 훌륭한 올림픽 축제를 마련하려는 중국 동지들의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과 그 속국들이 성공적인 올림픽의 개막을 막기 위해 중국을 겨냥한 의도를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그와 같은 움직임을 거부한다며 국제올림픽 헌장의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먹칠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신은 중국 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 5일 중국 국가체육총국 간부를 만나 전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베이징 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관련 동향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3억 명을 돌파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존 홉킨스 대학은 어제 현재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가 3억 2,021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547만 1,856명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경제대국에서 기록적인 물가 상승률을 보이는 한편 신흥 국가에서도 물가가 치솟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서 지난해 식품 가격 역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해 식품 가격 지수가 평균 125.7로 전년보다 28% 넘게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는 지난 2011년 131.09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식품 가격 지수는 세계적으로 많이 거래되는 식품의 국제 가격을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FAO는 식품 가격 인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촉발된 국제적인 물가 인상, 즉 인플레이션에 기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식품 가격의 상승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저소득 국가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지난해 식품 가격이 오른 원인으로 수확 차질과 높은 운임, 노동력 부족, 에너지 위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FAO의 압둘레자 아파시안 선임 경제학자는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에 불확실한 기후 상황 등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 힘들게 만든다며 2022년에도 식품 가격은 안정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바로 지난달, 그러니까 작년 12월의 식품 가격 지수는 전달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다는 건데요. FAO는 지난달 유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료품 가격 지수가 내려갔다며 특히 식물성 기름과 설탕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김현숙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자, 오늘은 새해 특집으로 2022년 주요 이벤트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월 8일 토요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서 이 평안남도는 아침부터, 황해도와 평북, 함남남부는 오후부터 밤사이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자, 함경 북부, 함북 동해안은 밤에 가끔 눈 소식이 있습니다. 자, 예상 적설량, 또 강수량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함북 동해안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가 되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 평북 북부, 함경 북부, 평남, 황해도, 함남 남부의 예상 적설량은 1cm 내외가 되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1mm 내외가 되겠습니다. 자, 지역별 기온 살펴보죠. 기온은 전날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자, 삼지연 아침 최저 영하 15도로 시작합니다. 자, 해산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1도, 장지는 영하 20도가 되겠습니다. 자,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9도 되겠고요. 신의주는 영하 6도로 시작합니다. 자, 개성은 영하 9도, 함흥 아침 최저 영하 7도, 청주는 영하 8도, 원산은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가 되겠습니다. 자, 낮에는 기온이 얼마나 오를까요? 낮 최고 기온 삼지연 영하 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 해산 낮 최고 기온 영하 5도, 장진 낮 최고 기온 영하 15도 예상됩니다. 자, 평양은 낮에 영상으로 기온이 오릅니다. 낮 최고 기온 3도 예상되고요. 신의주도 낮에는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낮 최고 5도, 함흥은 낮 최고 영하 8도, 청진은 3도, 원산은 낮 최고 기온 7도가 되겠습니다. 자, 해상 기온 보겠습니다. 동해는 앞바다는 오전까지 맑고 오후에는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 소식이 있고요. 서해는 흐리고 오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 바다의 물결 동해는 0.5에서 2m로 일겠고요.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과 일본이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새 방위 장비를 공동 연구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사전 경고 없이 시위대에 발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과거 필리핀 독재 정권의 희생자들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후보의 대권 저지에 나섰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첫 소식입니다. 자, 미국과 일본 외교 국방수장들의 회담이 열렸군요.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하야시 요시야마 일본 외무상과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이 6일 화상으로 미국과 일본 간의 2+2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 일본 새 정부 출범 후에는 이제 처음 열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2+2 회의는 지난해 3월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 정부 당시 도쿄에서 있었고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정부 출범 후에는 처음 열리는 겁니다.
예, 자 이번 2+2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짚어볼까요?
네, 양국 장관들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 대한 다짐을 강력하게 재확인하고 영내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으로서 미국과 일본 두 나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관들은 또 성명에서 규칙에 근거한 질서를 훼손하려는 중국의 지속적인 행동이 기업과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 군사적 도전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지금 두 나라는 이 공동의 안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도발적 행동, 북한의 핵 야욕,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 등으로 영내 안보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단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나왔습니까?
네, 두 나라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우주 기반 능력을 포함하는 최신 방위 장비를 공동 연구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두 나라 과학자 또 기술자들이 극초음속 위협에 대응하고 우주 기반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새로운 방위 현안에 대해서 보다 쉽게 협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연구개발 협정을 출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새로운 전략 무기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네, 극초음속 미사일은 21세기 미사일 전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데요. 음속의 5배, 시속 6,000km 이상 빠르기로 날아가는 데다가 변칙 기동이 가능해서 탐지, 요격이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가 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 5일 자칭 극초음속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일본도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고요?
네, 일본은 주변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움직임에 맞서서 레일건 개발 등 방어력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레일건은 전자력으로 포탄을 초고속으로 발사해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에 이런 연구 개발비가 포함된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비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두 나라는 또 주일 미군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5년짜리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블링컨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서 일본은 2021세기 년도부터 5년간 93억 달러를 지불하게 됩니다.
네. 자, 일본 측의 발언 내용도 들어볼까요?
네, 하야시 요시야마 일본 외무상은 미국 장관들에게 지금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로 일방적인 현상 시도, 부당한 압력 남용, 또 권위주의 정권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카자흐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요?
네,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7일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시위대를 노상강도 테러 분자들로 지칭하면서 군인과 경찰들에게 사전 경고 없이 발포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일반적인 시위로 보지 않는 것 같군요.
네, 토카예프 대통령은 외국인을 포함해서 잘 훈련되고 무장한 노상강도들, 더 정확히 말해서 테러 분자 최대 2만 명의 알마티를 공격하고 국가와 시민들의 재산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테러 작전의 일환으로서 이 사전 경고 없는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지금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두카이프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성명에서 헌법 질서를 되찾고 있고 지방당국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테러 분자들이 여전히 무기를 가지고 있고 시민들의 재산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대테러 작전은 이들이 완전히 재개될 때까지 계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7일 아침에도 알마티에서 여전히 총격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네, 시위가 열리고 있는 알마티가 이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죠?
네, 당초 이번 시위는 석유와 우라늄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남서부 지역에서 연료비 폭등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의 항의로 시작됐는데요. 알마티 등 주요 도시로 순식간에 확산하면서 사태가 커졌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정부에 대한 오랜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국제사회에서 종종 권위주의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누르스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집권했는데요. 고령을 이유로 물러나긴 했지만 토카예프 현 대통령이 그의 계보를 잇고 있고요.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실권을 잡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네, 뭐 이번 시위 사태로 사상자도 많이 발생했다고 하죠.
네, 카자흐스탄 내무부의 7일 발표에 따르면 시위대 쪽에서는 지금까지 26명이 사망하고 3,000명 이상 체포됐습니다.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경찰과 보안군도 18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일 시위가 시작된 이래 다친 사람은 지금까지 수천 명에 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뭐 양측 모두 피해가 아주 큰데 자, 카자흐스탄 정부가 시위대와 대화에 나설 계획은 없는 건가요?
네, 지금 카자흐스탄에서는 정부와 시위대 간의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토카예프 대통령은 범죄자, 살인자들과 대화한다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면서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의 지원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 이 카자흐스탄에 러시아 군인들이 투입돼 있다고요?
네,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의 시위 진압을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CSTO가 즉각 병력 파견을 결정했고요. 러시아 공수부대가 6일 제1착으로 카자흐스탄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CSTO는 이 구소련 국가들로 이뤄진 안보 체제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카자흐스탄을 비롯해서요,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타지기스탄 등 6개 나라로 구성된 집단 안보 협의체입니다. 지난 2002년 CSTO가 창설된 이래 회원국의 병력을 파견하는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이 카자흐스탄에 투입된 외국인 병력은 얼마나 되죠?
네, 약 2,500명으로 알려졌습니다. CSTO는 이 파견 병력이 평화 유지 분이고 국가와 군사 시설을 보호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언론들은 이들 병력이 며칠 또는 몇 주간 카자흐스탄에 주둔할 거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이런 움직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6일 무크타르 툴레이베르도 카자흐스탄 외무장관과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블링컨 장관은 카자흐스탄의 헌법제도와 언론 자유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거듭 확인하고 평화적이면서 권리를 존중하는 사태 해결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필리핀이 올해 큰 선거를 치르는군요.
네, 오는 5월 9일에 필리핀은 대통령, 부통령, 200여 명의 상하의원들, 그리고 시장 등 공직자 18,000명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합니다.
자, 선거가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군요.
네, 새해 들어서 후보들의 표신잡기 행보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에 유력한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후보의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원서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후보, 이 동명의 전 대통령 아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1965년부터 86년까지 20여 년간 필리핀을 철권 통치했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 아들입니다. 마르코스 주니어 후보는 필리핀에서는 봉봉이라는 애칭으로 널리 불리는데요. 2010년부터 6년간 상원 의원을 지냈고요. 2016년 선거 때는 부통령직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마르코스 후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까?
네, 마르코스 후보는 지난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부터 인권 단체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마르코스 전 대통령 집권 기간에 수천 명이 살해되거나 고문 또는 실종됐는데요. 인권단체들과 희생자들은 마르코스 일가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권력을 다시 잡으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지난해 11월에 첫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또 어떤 내용이 접수됐습니까?
네, 또 다른 시민단체는 마르코스 후보의 탈세를 문제 삼았습니다. 마르코스 후보는 과거 이 탈세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필리핀 선거법상 이 도덕적 부패와 관련해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직자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청원자들은 탈세가 도덕적인 부패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마르코스 후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마르코스 후보는 아버지 죄인과 관련해서 지난해 10월에 미국 CNN 필리핀 지국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잘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사과하겠지만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사과할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청원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마르코스 후보 측의 빅터 로드리게스 대변인은 성가신 소란으로 치부해왔습니다. 로드리게스 대변인은 지난달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환멸수란 단체들도 자신들의 대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런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마르코스 후보의 지지율은 어떻게 되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마르코스 후보는 53% 지지를 받았고요. 그 뒤를 현직 부통령의 레니 로브레도 후보가 따르고 있습니다. 로브레도 후보의 지지율은 20% 정도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청원서들이 접수된 후에 이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선관위는 올해 초에 결정을 내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청원인들은 또 다른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나 대법원에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어서 성공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선거에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도 나서고 있죠?
네, 사라 두테르테 카르피오 다바오 시장이 부통령직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사라 시장은 당초 높은 지지에 힘입어서 대통령감으로 물망에 오르던 인물이었는데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마르코스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부통령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지금 필리핀 대선에는 전직 대통령 아들 그리고 현직 대통령 딸이 손잡고 함께 뛰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임 보건 자문위원 출신 전문가들이 행정부의 코로나 팬데믹 대응 정책에서 바이러스를 없애는 방향이 아닌 이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등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미디어 사용이 금지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만든 소셜미디어를 다음 달 출시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임 보건자문위원 출신 전문가들이 행정부의 코로나 팬데믹 대응책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에제키엘 이메뉴얼 펜실베니아대 교수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 바이든 대통령의 보건자문위에서 활동했던 전직 자문위원 6명이 미국 의학협회 전화를 통해서 행정부의 새로운 코로나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새로운 정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네, 바이러스를 없애려고 하는 지금까지의 방향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뉴노멀로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영구적으로 비상사태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 발병률을 줄이고 또 진화하는 바이러스에 대처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뉴노멀에 대한 전략 없이는 더 많은 사람이 불필요한 질병률 그리고 사망률을 겪고 의료 불평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은 그럼 이와 관련해서 취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네, 먼저 미국이 자체적으로 현대적 자료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2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도 미국은 영국이나 이스라엘 등의 백신 효과와 그리고 백신 접종 후 돌파 감염 등과 같은 평가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자, 또 다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전문가들은 또 바이러스 검사 등에 관한 세부 정책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더 저렴하고 빠른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잠재적 발병과 관련해서 대기와 폐수 등을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최근 또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교들이 또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교육구인 시카고 교육구는요, 지난 6일 이틀 연속으로 학교를 폐쇄했습니다. 교사들이 대면 수업 강행을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시카고 교육구 교사 노조는 투표로 화상 수업 재도입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서 더 많은 코로나 검사 등 엄격한 안전 대책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대부분의 공립학교가 이 12월 말에 겨울 방학 후 대면 수업을 재개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거나 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틀랜타와 밀워키 그리고 디트로이트 등이 대표적입니다.
네. 자, 이렇게 개학을 연기하거나 혹은 대면 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가 수치로 보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 업체 버비어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1일까지만 하더라도 약 2,000개의 학교가 대면 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6일 현재는 이보다 3,000개도 늘어서 5,200개 달하는 학교가 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아예 반대로 학생들의 대면 수업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방역 제한을 더 완화하는 곳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조지아주인데요.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6일 학교에 서한을 보내서 코로나 방역 지침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요, 바이러스에 접촉된 조지아주 교직원은 심지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에는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자, 이에 더해서 조지아주 교육구에서 이 확진자 추적도 완화한다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확진자 추적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라면서 이에 따라서 학교는 더 이상 학생 혹은 교직원의 확진 여부를 반드시 알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모두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자, 현재 미국의 확진자 발생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뉴욕타임즈 신문이 집계해서 발표하는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 3일 1일 신규 확진자 수 100만 명을 돌파한 뒤에 증가세가 약간은 수그러들었습니다. 6일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약 73만 명이고요. 6일 현재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61만 명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만든 소셜미디어가 다음 달에 출시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 트루스 소셜이 오는 2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소셜미디어를 어느 기업을 통해 만든 겁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일명 TMTG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거대 정보기술 기업, 즉 빅테크의 횡포에 맞서겠다며 이 같은 서비스를 출시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저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 어떤 기능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현재 트루스 소셜은요, 애플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미리 보기가 가능한 그런 상태인데요. 여기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다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용자들의 게시글이나 특정 주제를 받아보는 팔로우 기능과 그리고 게시물 공유의 기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가 올라온 게시글을 트윗 이렇게 부르는 듯이 이 서비스는 게시글을 트루스, 즉 진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기존에 있는 트위터와 비슷한 매체를 만든 이유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트위터를 잘 활용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팔로워는 8,800만 명을 넘었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의 매일 트위터에 자신의 입장을 직접 올려서 정책을 설명하거나 입장을 밝히는 등 아주 활발하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2020 대선 이후에 지속적으로 대선 사기를 주장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결국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건 이후에 트위터 사용이 영구 정지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본격적인 서비스 출시는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요. 서비스 출시일이 오는 2월 21일이라고 전했는데요. 오는 2월 21일은 2월의 세 번째 월요일, 즉 대통령의 날입니다. 트위터 등에서 퇴출당한 지 약 13개월 만에 이를 대체하는 서비스를 출시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서비스 명칭인 트루스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애플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 올라온 수객들은요, 이 서비스를 야외 결혼식이 올려지는 하나의 거대한 텐트에 비유했습니다. 즉, 결혼을 축하하러 온 전국 각지에서 모여온 하객 중에는 보수와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이들이 여기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나눌 수 있듯이 이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네. 자, 이 트럼프 미디어 그룹, 이 TMTG는 소셜미디어 외에도 다른 서비스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뉴스와 예능 등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즉 VOD인 TMTG 플러스와 더불어서 팟캐스트 네트워크 출시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편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극단주의자들의 대화가 증가함에 따라 당국이 이에 대해 경고를 하고 나섰군요.
네, 맞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국토안보부가 각 기관에 이를 알리기 위해 보낸 메모를 입수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경고한 거죠?
네,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등이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 등에 대한 폭력, 특히 독자적 테러의 폭력을 촉발할 수 있는 글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런 게시글 중에는요, 최근 1월 6일 의회 난입 1주년을 맞아서 정치인들이 의회 의사당에 모인 자리는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 정치 인사를 암살하기 적당한 날이라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예, 저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뭐 폭력 계획 등과 같은 것이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네, 국토안보부 등은 아직 신뢰할 만하다고 확인된 구체적인 범행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비밀 경호국과 의회 경찰 등이 이와 관련해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군요.
네, 노동부는 6일 발표에서 지난 1일까지 한 주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선 주보다 약 7천 건 더 늘어난 겁니다.
네, 전망치와 비교할 때는 어떤 수준입니까?
네, 로이터가 집계한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19만 7천 건이었는데요. 실제 건수는 전망치보다 약간 더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네, 청구 건수가 증가한 대표적인 지역은 어디죠?
네, 뉴욕에서 9천 건 가까이 늘었고요. 또 펜실베니아에서 7천 건 가까이, 그리고 코네티컷에서는 약 6천 건 증가했습니다.
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이에 따라 확진자 수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영향도 좀 있을까요?
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JP모건의 대니얼 실버 이코노미스트는 오미크론 변이가 최근 하락 추세였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다만 이는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노동시장이 오미크론 변이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경제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연준은 앞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내용을 지난 5일 공개했는데요. FOMC는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입니다. 이에 따르면 FOMC 의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동안 시장에서의 관측은 어땠죠?
네, 그동안 시장은요, 연준이 오는 3월에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을 마친 뒤에 금리 인상은 이후에 6월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언제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될까요?
네, 전문가들의 연준 기준금리 인상 전망치를 집계하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올릴 가능성은 약 70%로 전망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예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난 3주간인 이 시간 특집으로 2021년을 각 분야별로 되돌아 봤는데요. 오늘은 특집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어떤 주요 이벤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 세계인이 올해 맞이할 첫 대형 행사는 바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입니다.
The host city of the Olympic Winter Games 2022. 베이징!
올림픽은 약 한 달 뒤인 2월 4일 개막해 16일 동안 열전이 이어집니다. 2020 도쿄올림픽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1년 연기되면서 하계 올림픽 폐막 후 약 7개월 만에 올림픽 성화가 다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총 15개 종목, 109개 세부 종목을 놓고 경기가 펼쳐집니다. 베이징의 이번 동계올림픽 개최는 지난 2008년 하계올림픽에 이은 두 번째 올림픽 개최로 베이징은 사상 최초로 하계, 동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도시가 됐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2020 도쿄올림픽에 이어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펼쳐지는 두 번째 올림픽입니다. 이에 따라 도쿄올림픽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방역수칙이 만들어졌는데요. 베이징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발표한 방역수칙에 따르면 올림픽 참가 선수단과 관계자들은 철저한 관리 시스템에 따라 통제됩니다. 우선 참가자들은 중국 입국 14일 전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야 격리가 면제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3주 동안 격리되게 됩니다. 이에 더해 매일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경기를 위한 이동은 모두 전용 교통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 경기 관람권은 오직 본토 중국인들만 구입할 수 있고 해외 관람객의 입국은 불가능합니다. 역내 방역 조치도 함께 실시되는데요. 올림픽이 열리는 베이징시 방역당국은 각급 기업의 시외 출장 자제와 베이징 입경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 검사 음성 증명 등을 시행 중입니다. 또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과 올림픽 개막이 겹치면서 가족 간에도 10명 이상 모이는 것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올림픽에서 주목되는 것은 바로 각국의 외교적 보이콧입니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선수단은 올림픽에 참가하되 올림픽 개폐식과 같은 행사에 정부 공식 사절단을 참가시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외교적 보이콧은 미국이 가장 먼저 발표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not send any diplomatic or official representation to the Beijing 2022 Winter Olympics.
중국 신장자치구에 계속되는 집단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그리고 다른 인권 침해가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을 하는 이유라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발표 후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리투아니아, 벨기에 등이 이에 동참한 가운데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등은 예정대로 사절단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3월 9일에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후보가 각각 나서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에선 각각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현재 여론조사 1, 2위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발표에는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 12월 들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서기 시작해 1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윤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 외에도 후보의 가족 문제가 더 많은 조명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후보는 아들의 성매매와 불법 부박 혐의 등이 문제가 됐고 윤 후보는 아내가 허위 경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두 후보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모두 평화를 강조했지만 그 달성 방법에 대해선 입장 차이를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강조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차입니다.
우리는 전쟁 상태를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을 넘어서서 평화협정으로 가야죠. 국민들의 67%가 종전선언에
이 후보는 국민 과반이 종전선언에 동의한다며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협정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는 특히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 입구에서 이루어지면 신뢰 조성에 기여하고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하는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에 그것의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반면 윤 후보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 이는 부작용이 크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이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이라는 여론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미국과 공동 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서길 미국이 원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오커스 등 새로운 안보 협력체를 발족시킨 미국이 한국에 들어설 새로운 정권 역시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길 바랄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 측 캠프는 지난해 11월 VOA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인한 다양한 도전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역내 당사국들은 상호 존중의 원칙에 기반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 측 캠프 역시 VOA에 윤 후보는 한국과 미국의 협의 방안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여기엔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대중국 정책 관련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 국방관리회의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미국 중간선거. 올해 11월 8일 미국에선 중간선거가 치러집니다. 중간선거에서는 미 연방의회 하원 435석 전원과 100석의 상원 가운데 3분의 1 등 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36개 주에서 주지사 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미국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 4년의 임기 중 2년 차에 실시되면서 통상 현행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어서 이번 중간선거는 행정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의 의석을 나눠 가지고 있어 단 한 석이라도 줄어들 경우 국정 동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더 나은 재건 법안도 민주당 내에서 단 한 명이 반대하기 때문에 통과가 불투명해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 의석을 단 한 석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국내외적 여러 사안이 행정부에 대한 지지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내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해 인플레이션 문제 등이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최근 지지율은 40% 초반대로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코로나 대응책에 대한 지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외 상황에선 특히 지난해 여름에 나타난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의 난맥상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다가올 중간선거의 풍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방선거가 치러졌는데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꼽힌 버지니아주에서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꺾고 주지사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How much fun.
선거 정보 분석 업체 272위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상원에서 47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당이 6석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바다와 애리조나,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조지아주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상원 선거 결과가 기후변화 대책과 이민자 정책 등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 노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선거 결과에서 주목되는 다른 부분은 2년 뒤에 치러질 대선입니다. 공화당에선 아직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가 아마도 중간선거 이후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2년 세계 경제 전망. 2022년 전 세계 경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컨설팅 업체인 경제경영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는데요. 연구소는 이는 앞서 예측보다 2년 더 빨리 달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rices for all kinds of goods are rising in the United States. Following years of low inflation,
연구소는 그러면서 세계 경제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각국이 인플레이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글라스 맥윌리엄스 CEBR 부회장은 이를 잘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2023년과 2024년 다시 침체기를 마주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기관은 2022년 한 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해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3에서 4%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4.9%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고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4.7%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집 마지막 시간으로 올 한 해 주요 이벤트 그리고 세계 경제 전망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어떤 것을 빌리는 행위를 표현할 때 lend, L-E-N-D와 borrow, B-O-R-R-O-W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단어의 차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부터 들어보시죠.
How are you doing today?
I'm doing great. My family is in town, so we're doing a lot of sightseeing. Actually, can you lend me your car so I can take them on a little trip?
Depends on what day you need it. And I'll have to borrow your motorcycle. I still need to get to work.
Sure, that works. I can lend you my motorcycle and I'll borrow your car.
Great. And I'll probably need to borrow your helmet too. Safety first. How are you doing today?
오늘 어떠세요?
I'm doing great. My family is in town, so we're doing a lot of sightseeing. Actually, can you lend me your car so I can take them on a little trip?
저는 아주 좋아요. 저희 가족이 와 계셔서 관광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있잖아요. 제게 차를 빌려줄 수 있나요? 가족들을 짧은 여행에 데려갈 수 있게요.
Depends on what day you need it. And I'll have to borrow your motorcycle. I still need to get to work.
어느 날짜에 필요하신지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의 오토바이를 빌려와야 되겠네요. 제가 여전히 직장에 나가야 하니까요.
Sure, that works. I can lend you my motorcycle and I'll borrow your car.
그럼요, 괜찮습니다. 제가 당신께 제 오토바이를 빌려드릴 수 있고 저는 당신의 차를 빌릴게요.
Great. And I'll probably need to borrow your helmet too. Safety first.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헬멧도 빌려올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안전 제일이니까요.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빌리다, 빌려주다 단어 borrow와 lend를 써서 얘기했습니다. 둘 다 빌리는 행위에 관한 동사여서 영어 학습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end, L-E-N-D는 무언가를 주는 행위를 표현합니다.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임시로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반면 borrow는 무언가를 받는 행위입니다. 돌려줄 것을 기대하면서 임시로 받는 거죠. 즉 빌려오는 겁니다. Lend, 빌려주다, borrow, 빌리다 기억하시면서 문장 들어보시죠.
Susan lent Bill $20.
수잔이 빌에게 $20를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Susan borrowed her sister's jacket.
수잔이 여동생의 재킷을 빌렸습니다.
Borrow means to take something from another person, knowing you will give it back to them.
Borrow의 뜻은 어떤 것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다시 돌려줄 것을 알면서 가져오다, 빌리다라는 것입니다.
Lend means to give something to another person, expecting to get it back.
Lend의 뜻은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면서 다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는 빌려주다의 의미입니다. 당신의 연필을 내게 빌려줄 수 있어요? 또는 내가 당신의 연필을 빌릴 수 있을까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Could you lend me a pen? Or can I borrow your pen?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lend, 빌려주다, borrow, 빌리다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